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줘라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예.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을 읽을 때는 육하원칙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왜 했는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런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한 거죠. 데오빌로는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 뭔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알고 있는데 아직 조금 흔들리는 거죠. 알고 있는데 아직 견고하지는 않은 거예요. 알고 있는데 뭔가 열매 맺을 만한 믿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편지를, 긴 편지를 썼어요. 그 시절에는 뭔 글을 써서 뭐 누구에게 알리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고,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한 90%는 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또 종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긴 글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누가가 그런 헌신을 기꺼이 감당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말씀 가운데 세워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더 바르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고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더 잘 알고 예수님 더 잘 믿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면서 예수 더 잘 믿으라고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어제 우리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장면 묵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40일을 지나는 와중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메마르고 척박한 곳입니다. 사막은 아니고 다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이에요.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뭐 이 광야인지는 잘 몰라요. 혹시 좀 보이세요? 여하튼 메마른 땅이에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메마른 땅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어요.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신 것은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간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머무신 것은 하나님만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경험하면서 알려주시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하나님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조금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세례요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세례요한 이야기가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중요해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펼쳐내시는 분이에요. 세례요한은 이를테면 옛날 사극에 보면 뭐 왜 임금이 가거나 뭐 양반이 가면 앞에서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하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요한을 칭찬할 때 요한을 칭찬해요.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몇 살부터 빈들에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요한 태어난 이야기예요. 태어나자마자 빈들로 나갔겠어요? 아니죠. 어떤 나이가 되었을 때 빈들로 갔겠죠. 광야로. 그런데 누가복음이요, 요한은 빈들에 머물러 있는, 광야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도 보면 거기에 디베리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리고 헤롯, 또 헤롯의 아들들, 또 무슨 안나스 가야바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사가랴 아들 요한,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궁궐에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뭐 온 그냥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빈들에 머물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빈들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아무런 분주함, 아무런 화려함 없는 그냥 척박한 곳, 메마른 곳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화려한 세상과 메마른 광야를 대조하는 가르침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여기는 3절인데 보시면 천사가 불러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화려함에 취한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달리 땅의 임금, 땅에 사는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야말로 왜 구약 성경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음행하며 살듯이 이 음란함이 취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세상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광야로 가세요. 17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에 가야만, 4절 5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7개예요. 10개의 뿔이 있어요. 일곱 머리에 10개의 뿔은 좀 이상하죠. 하여튼 세상은 이상해요. 그렇지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온갖 화려한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녀의 정체가 뭐냐? 큰 바벨론,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 그래서 이거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세상의 세력이에요. 중요한 거는 화려해요.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 종으로 사로잡아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정체를 꿰뚫어 보려면 광야에 가는, 광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앞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17장 3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거든요. 세상에 휩쓸려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문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려면 광야로 물러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광야가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 우리가 무슨 뭐 저 메마른 땅이나 뭐 산골짜기로 들어가거나, 사실 뭐 그래야 될 필요도 있죠. 옛날 어른들은 삶이 분주하면 기도원 갔어요. 옛날 어른들은 삶이 분주하고 뭔가 혼란하고 정리가 안 된다 싶으면 물러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며칠 금식을 하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 금식 살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금식은 안 하죠. 그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은혜의 전통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기도원 가는 거, 이거 우리 요즘 기도원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저 기도원 몇 달 전에 한번 갔더니 영업이 안 돼가지고 기도원이, 이게 진짜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요즘은 금식하는 분 찾기도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뒤로 좀 물러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너무 분주한 것이 죄입니다. 분주하게 사는 것이 죄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서 그렇게 묻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하면서 이 시험하고 공격하는데요, 자기 정체성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시대 가장 위험한 시험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혹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엄마, 혹은 뭐 직장에서 누구,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어떤 명예,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어떤 명예, 그거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께 매인 사람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그거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들어진들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많은 인생이, 우리의 화려하고 그 분주한 삶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살아요. 그런데 결국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물러서게 만드세요. 예수님을 왜 광야에 머물게 하시겠어요? 그거는요, 영적인 전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때문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대에 좀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뭐 1시간, 2시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밀린 묵상 다 해요. 밀린 묵상 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사명으로 불러내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면 안 돼요. 분주함이 죄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광야 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핸드폰인 것 같아요. 핸드폰이 그게 옆 사람에게 한마디도 하시죠. 핸드폰 안에 귀신 들었어요. 핸드폰 안에 귀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마귀가 핸드폰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일종의 대중매체, 핸드폰을 비롯한 뭐 텔레비전이나 다른 대중매체로부터 조금 시간을 좀 두고 그걸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 받았는지 주님이 내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집에다가 기도방을 만드는 분도 계시고 기도방을 만드는 거죠. 그 자리를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어떤 광야와 같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세 번의 공격, 세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질문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공격을 하는데요. 40일 동안 먹은 게 없어요. 굶주려요. 그 배고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이 돌을 떡되게 해보라 이렇게 요구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과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이용해라 이렇게 유혹하고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에게 능력이 있어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줄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줄 만한 능력은 있었는데요,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줄게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이런 능력이 없거든요.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 이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빌미로 사람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리고 사단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다 이기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요 장면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이요 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면서 계속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설 것이 아니다. 첫 번째 그 말씀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기세요. 두 번째,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도요. 신명기 10장 20절이에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는 말씀을 인용. 예수님이요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말씀에 익숙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말씀에 익숙해야 마귀를 이깁니다. 말씀에 익숙해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나오면 암송을 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도요 성경을 인용해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가요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너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귀도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사용해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도요 성경을 이용해요. 그런데 성경을 짝입기 하는 거죠. 자기 편한 방식으로 짝입기 해가지고 여기저기 앞뒤 구절을 잘라내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이단들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만 읽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선택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66장인데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다 심판이고요 40장부터 뒷부분은 위로가 주는, 소망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부분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다 뒤에 나와 있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성경 구절만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는 거예요. 자녀 교육시키려고 잠언만 읽는 분이 있어요. 자녀 망쳐요. 잠언만 읽으면 자녀가 망쳐지는 거예요. 잠언은 그 규범적인 어떤 교훈이거든요. 규범적 지혜. 여러분 규범만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규범만 자꾸 가르치면 성경이 얼마나 딱딱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잠언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마르는 거예요. 자녀 망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요. 성경은 전부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를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일종의 그 거룩한 사상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사상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사상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 세상의 여러 가지 진리체계, 세상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대한 사상을 읽어야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거대한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분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타락하고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사람만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만 건지시고 우리를 천당에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거룩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즐거이 살지 못하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천당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당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다 좋은 줄 알죠. 죽어서 다 천국 가고 싶어해요. 죽어서 다 좋은데 가고 싶어해요. 죽어서 좋은데 그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좋은 곳이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다 자기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다 죽어서 천국.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도 좋은 것이지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좋아하던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의 좋은 곳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인생인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을 배우지는 않고 자기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만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경 전부를 읽어야 됩니다. 성경 전부를 읽으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내시는지 도대체 교회를 왜 세우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지를 잘 배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반복해서 더욱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는요 훨씬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미국 기독교인들이 인디언을 학살할 때 성경을 이용했어요. 흑백 인종차별을 정당화할 때 흑인을 노예로 삼을 때 성경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많이 있었어요. 요즘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거든요. 이 극우적인 기독교요. 그래서 전에는 정광훈 씨만 문제였는데 요즘은 손현보 목사님을 비롯한 이 뭐 여하튼 나라가 떠들썩해요.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악을 편드는 노골적으로 앞으로 여하튼 전도에 큰 이게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이후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저 좀 멀쩡한 분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성경을 잘 이렇게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성경을 말하더라도 저 사람이 말하는 가르침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거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잘 순종하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공격적이고 거칠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유순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문을 해야 돼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자아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경 지식이 중요한데 성경 지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여하튼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설교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에게 성경을 여하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여하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부여잡고 사는, 결국 말씀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여호수아 묵상할 때도 여호수아 1장 8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도 외워버려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버릴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야 될, 요단을 건너서 싸움을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네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이 말씀에 매임받은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질문도 하고, 질문하면서 또 답을 얻고 그러면서 자기가 배우고 묵상한 것을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에 매임바 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는데요, 육체의 성정을 이용하세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려면 못했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돌을 떡대게 능력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거는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제가요, 설교하다가 무슨 니언 오 미움 이런 말 쓰면 우리 집 사람한테 만 원씩 벌금을 내야 돼요. 제가 설교하다가 나쁜 놈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나쁜 놈 할 때마다 만 원 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뜯겼는지 몰라요. 요즘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안 해도 되거든요. 세상에 나쁜 놈들 많지만 또 했다고 나중에 내 만 원 내라고 할지 몰라요. 이를테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이를테면 뒤에서 남을 험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다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지 않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거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배가 고팠지만 당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 불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기 배 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귀한 거예요. 사단이요, 육체의 성정을 이용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 네가 배불러야지. 이렇게 유혹한다고요. 사단이. 육체의 성정을 이용해요. 인생 육체의 성정이라면 쉽게 말하자면 오욕칠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욕칠정이요.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잠을 뭐 먹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재물, 성욕, 명예, 수면욕 이런 뭐 희노애락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삶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공감해서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다면 비통함이 삶을 아름답게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욕칠정이라는 다 복이에요. 그래서 울을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어제 제가 한 30분 더 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피부가 더 곱지 않아요? 이마에 빛이 더 나나? 하여튼 잠을 조금 더 자는 건 얼마나 좀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인생의 기쁨이 이런 오욕칠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요, 이런 육체의 성정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거든요. 이를테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이 육체의 성정, 그 젊은 청년이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그렇지만 거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어떤 데는 육체의 성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요, 사단이 그 육체의 성정을 이용하면 그 육체의 성정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냐, 이것이 정말 경건한 삶이냐 질문하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분별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말씀에 메인받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요,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길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고 요셉의 위위위위 쭉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그 위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당한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한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이에요, 아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죄인되게 한 아담이 있는가 하면 그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 때문에 범죄했거든요.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주리고 난 뒤에 먹을 것 때문에 시험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신 거예요. 사단은 이 아담은 뱀에게 순종하고 뱀에게 굴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권세를 얻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수월한 길 아니고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질 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승리하지는 못해요. 어떤 때는 승리했다가 다음 날은 넘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인생이 어떤 얼만큼 연약한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요한도 엊그제 말하기를 이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도 있다.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이 죽음을 맛보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느냐. 우리 연약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붙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첫 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져가지고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의 종되게 했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시험에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나 붙들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한 일이고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언제든지 시험 이기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